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주요 국내외 정책들의 대폭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취임 축하 행사가 열린 워싱턴 캐피탈원 아레나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한다고 선언했으며 북극지역 석유시추 금지 조치에 대한 폐기 그리고 전기자동차 의무 전환 조치도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져온 불법 이민에 대응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민자가 미국 영토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자동시민권 부여 등을 중단하는 방침 등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 공무원 신규 채용을 임시 동결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이어져온 재택근무를 대면 근무로 전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괴적이고 급진적이라며 취소를 선언한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조치에는 인종적 평등과 성적 선택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는 10여 건의 조치들도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행사에서 가진 영상통화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김정은은 어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겨냥해 여러분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마주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진전시켰지만 그는 거친 녀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뒤 해외 주둔 장병과의 첫 소통으로 주한미군을 택한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국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썼다고 로이터통신, 일본 NHK 방송 등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나온 이례적 발언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의 전학규 대변인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자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상원의원 99명 찬성으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루비오 후보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을 구성할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쿠바 이민자 2세로 올해 53살인 루비오 후보자는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행한 발언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등 대중국 강경책을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한편 상원에서는 이번 주 중 나머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준안 표결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남미 국가 파나마 정부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권 반환을 주장한 파나마의 운하를 자국이 계속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운하는 자국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무역에 책임을 갖고 관리해온 곳이라며 운하는 현재와 앞으로 계속해서 파나마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거듭 주장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정부가 과도한 통행료를 물리고 있으며 또한 운영권을 중국으로 양도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의 4%가량이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다 포로로 붙잡힌 북한 군병사의 추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이 병사는 여기에 나와서까지도 러시아로 가는 줄도 우리 적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병사는 지난 12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생포 북한군 2명 중 1명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밤사이 131개 드론과 4발의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공습을 시도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 중 드론 72기는 요격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며 미국인의 희망, 번영, 안전, 평화를 되찾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 협상 재개 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며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협상 목표를 축소하고 제재 해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며 수십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불법 이민에 맞선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이민 관련 정책을 비롯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의 내용이 행정명령에 포함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흐리겠습니다. 가끔 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며 미국인의 희망, 번영, 안전, 평화를 되찾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십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1분 미국 연방의사당 내 중앙홀에서 거행된 선서식에서 미국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수호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45대에 이어 4년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And my fellow citizens,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특히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의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권과 안전, 정의를 되찾을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곧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며 이전보다 더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sovereignty will be reclaimed. Our safety will be restored. The scales of justice will be
전임인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화의 물결이 미국을 휩쓸고 전 세계에 햇빛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전례 없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수년 동안 급진적이고 부패한 정권이 시민들로부터 권력과 부를 빼앗아가는 동안 우리 사회의 기둥은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파손된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We will move with purpose and speed to bring back hope, prosperity, safety, and peace for citizens of every race.
이어 우리는 모든 인종,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시민들을 위한 희망, 번영, 안전, 평화를 되찾기 위해 목적의식을 갖고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미국인들에게 2025년 1월 20일은 해방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취임 첫날인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불법 입국 중단과 범법 이민자 추방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물가 안정과 미국 내 석유 시추, 무역 시스템 개편, 제3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 발동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약 29분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중간중간 기립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당초 이날 취임식은 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극 한파로 인해 실내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워싱턴의 기온은 섭씨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1,400명 중 600명만이 이날 취임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석 귀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직을 맡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업인 중에는 이번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전격 지원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CEO 등이 참석했고, 해외 인사 중에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중국 한정 부총리 등이 자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뒤 관례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날 의회 앞에서 헬리콥터에 탑승, 워싱턴 DC를 떠났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뒤 캐피털 원 아레나로 이동해 축하 퍼레이드를 관람했습니다. 이어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 약 2만 명의 관중 앞에서 행정명령 여러 건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이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이동해 수십 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가담자 사면과 불법 이민자 추방, 에너지 위기 선포, 연방 공무원의 원격 근무 폐지 등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중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위협이 되는 나라는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당시 잘 풀렸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와 매우 우호적이었다며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 그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린 잘 지냈고 그가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는 엄청난 콘도 역량과 많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 북한을 가장 크고 위험한 문제라고 조언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됐는데요. 김시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곳의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행정명령 여러 건에 서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취임 축하 퍼레이드가 열렸던 워싱턴 DC의 캐피털 원 아레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대 중앙에 마련된 책상으로 내려와서 미리 준비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서명에 사용된 만년필 여러 개를 관중들에게 던지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로 자리를 옮겨서도 추가로 수십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일일이 서명하면서 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도 스스럼없이 답변했습니다. 이 장면 모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네, 정말 많은 행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주목할 만한 행정명령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요. 먼저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됐던 여러 정책들이 폐기가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파리 기후협정 탈퇴, 종전에도 한번 탈퇴했다 재가입한 바 있죠.
네.
그리고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취소가 그 대표적이고요. 바이든 행정부 때 활성화된 연방공무원 재택근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을 통해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 불법 이민에 맞선 국경 봉쇄, 그리고 불법 이민자 추방, 이민자로 구성된 범죄 집단의 처벌 등 이민 관련 정책도 이날 서명을 거쳐서 공식화됐고요. 또 성전환자의 군입대를 금지하고 연방정부가 성별을 남자와 여자 두 가지로만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겼습니다. 이 밖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물가에 대한 총력 대응 지시, 석유 시추 확대,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도 발동됐습니다.
네, 사실 이 같은 수십 건의 행정명령 이미 예상이 됐었던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이미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불법 이민, 물가, 석유 시추 문제 등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당시에 박수가 여러 차례 터져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박수가 나왔죠?
네, 말씀하신 대로 연설하는 동안 중간중간 기립 박수가 참 여러 차례 이게 터져 나왔는데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약속을 할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석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몇 가지 추려보면 먼저 미국의 부활, 미국의 우선주의가 약속될 때 환호가 나왔고요. 남북 국경 폐쇄 등이 언급됐을 때도 박수가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민자 문제였죠. 또 물가를 내리겠다는 약속,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위축됐던 석유 개발 시추 재개, 그리고 성별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하겠다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때 추진됐던 정책이 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취임식장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앉아 있었거든요. 다소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연설하는 내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사실상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공개 저격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대통령은 연설 동안 굳은 표정을 보이거나 때때로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듯 웃음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는 바로 옆에 앉아있던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인물들을 좀 살펴보죠. 취임식 사상 처음으로 해외 정상이 참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워싱턴 주재 각국 대사들이 초청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취임식에는 그 관례를 깨고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중국도 한정부 주석을 파견했는데 이는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시 주석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초대했었다고 밝힌 바 있어가지고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결국 시 주석 대신에 한정부 주석이 대신 참석을 한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뭐 어떤 인사들이 왔습니까?
네,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미국을 찾았는데요. 먼저 국회 외통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방미단이 입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김석기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 7명이고요. 또 당 여당 차원에서도 나경원, 강민국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미 외교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도 워싱턴에 이미 참석을 위해서 도착을 했고요. 한국 기업인 참석자 명단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허영인 SPC 회장, 우오연 SM그룹 회장 등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날 취임식은 북극 한파로 앞서 전해드렸듯이 실내 행사로 전부 변경이 되면서
네.
행사장에 입장 가능했던 인원도 대폭 축소됐고요. 이에 따라 한국 정재계 인사들 대부분은 의사당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랬군요. 네.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수십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 그리고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 것과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의 주스틴 트뤼도 총리가 20일 캐나다 정부를 대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고 캐나다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서로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하고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일할 때 가장 강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미국 의회 의원, 주미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해 캐나다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레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사회한결망 서비스 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백악관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영국과 미국보다 더 위대한 동맹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국의 긴밀한 경제 안보, 정보, 문화적 유대는 대서양 양쪽 모두에서 성장과 번영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특별한 관계가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X에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면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미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며 우리 정책의 목표는 항상 유럽과 북미의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7개 회원국과 4억여 명의 인구를 가진 유럽연합은 강력한 연합이라며 이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X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양국 간의 우정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가치가 이탈리아와 미국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맞서고 양국의 국민을 위한 번영과 안보의 미래를 건설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탈리아는 양 지역 사회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기둥으로서 미국과 유럽 간의 대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도 자신의 X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협력해 양국 간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공통의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사회한결망 서비스에 올린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신의 첫 대통령 임기는 양국 간 위대한 동맹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순간들로 가득했다면서 당신은 위험한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했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협력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X에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미국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오늘은 변화의 날이자 글로벌 도전을 포함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결단력이 있으며 그가 발표한 힘을 통한 평화정책은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최우선 과제인 장기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지고 세계와 양국에 더 큰 안보와 안정, 경제 성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 수장들도 사회한결망 서비스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우리는 함께 힘을 통해 나토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함께 국방 지출 및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에세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후는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함께 더 큰 번영을 이루고 공동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의 변함없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언급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일종의 대화를 재개하자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과 관련해서 행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 즉핵 보유국이라고 부르면서 김 위원장과 잘 지냈고 자신이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일종의 메시지고 특히 취임 직후 발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말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핵 확산 금지조약 체제 등 국제법적 차원에서 핵 보유국 공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다만 핵 무장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임 교수는 또 취임 첫날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재차 언급한 것은 소통 채널을 조기에 복원하자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특히 북한을 실질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로 인정해야만이 북한이 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는 막상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나오나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러우 전쟁이나 북한 문제가 취임사에 담기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이 문제들이 풀기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고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사안으로 취임사에 담기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와 별도로 백악관 재입성 첫날 대화를 재개하자는 메시지로 볼 만한 발언을 한 것은 북한 문제를 러우 전쟁과 연계된 사안으로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러우 전쟁이 훨씬 더 복잡한 문제고 어려운 거를 트럼프 알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문제 해결하려면은 먼저 북한이 파병된 문제부터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도 트럼프의 인식과 대비에 조금 더 중심적 위치로 움직여 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김 기자, 북한은 2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회의 결과가 주목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5일 제3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달 22일에 제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열리는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대미 메시지를 낼지 또 낸다면 어떤 내용이 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1월 무기 전시회 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며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미북 협상을 회고하며 대화 재개 관측에 선을 그은 겁니다. 또김 위원장이 참석한 작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선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북한 관련 발언은 북한 측으로부터 기존 태도와는 다른 반응이 나오도록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드러내고 대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의 적대감을 직접 드러내는 표현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질서라든가 가치를 많이 강조했던 그런 바이든과는 좀 다르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먼저 뭔가 강한 적대의식을 드러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기본적인 입장만 제시할 거예요.
홍민 박사는 북한이 최근 아시아판 나토, 미한 핵협의그룹, 미한 공중훈련 등을 일일이 거론하고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내세웠다며 안보 불안을 과도하게 증폭시킨 게 미국과 추종 세력인 한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의 반개입주의적 성향을 자극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을 포위하는데도 지금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데 역량을 집중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일종의 실리주의적인 판단, 소위 이제 트럼프식 반개입주의죠. 이 구도를 간파를 하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북한에게 가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일종의 트럼프식의 반응을 기대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물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직접 대미 메시지를 발신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아닌 행동, 즉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 또는 완화할 것을 에둘러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칭한 데 대해 과거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며 비핵화를 위해 미국 새 정부와 긴밀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정상 등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밝혀온 트럼프 행정부 일기와 대선 과정에서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온 만큼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린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 아래 합법적 핵 보유국을 지칭하는 용어가 핵무기 국가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 보유국 발언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핵을 보유했다는 현실을 반영한 언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NPT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 바,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전학규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그러나 대통령 탄핵 전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정부의 이런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 설명하고 조율해야 할 외교력이 위축돼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1인 시일 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도 추진하고 외교부와 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2여 년간 상호 신뢰에 비해서 외교와 국방, 공급망과 첨단 기술 등전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혔듯 같이 갑시다라는 한미 동맹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정책 공조가 강화되고 상호 이익이 증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자신만이 혼란에 빠진 미국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이전 행정부에 대한 거친 비난이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공영 PBS 방송은 21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이번에도 일기 시작때와 마찬가지로 전행 정부를 전면적으로 비난하면서 원대한 약속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PBS 방송은 이날 트럼프 전직 미국 지도자들 공격하며 대대적인 공약 내놓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이라기보다는 연두교서와 같은 정책 목록을 나열했다고 지적하고 자신을 국가의 구세주로 내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팍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주요 발언을 소개하며 워싱턴 DC의 멋진 날이라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황금기에 접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래리 커들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며 미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NBC 방송에 출연한 역사학자 존 미첸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관련해 내가 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당파적인 취임식이 치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미첸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분열을 조장하는 듯했고 특히 축사를 받기 위해 초빙된 종교인들 역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 같다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미국의 쇠퇴를 끝낼 것이라고 말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에 빠진 국가의 구조자로 자신을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취임사에서 자신만이 살릴 수 있는 무너져가는 국가의 암울한 모습으로 미국을 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와 관련해 트럼프가 자신을 평화주의자이자 통합주의자로 묘사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그의 연설은 극단적으로 당파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취임식은 두 번의 탄핵을 당하고 두 번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0년 선거 패배를 뒤집으로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적 혼란을 일으켰던 트럼프에게 승리의 귀환을 완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릴 넘치는 새로운 국가 성공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6일 의회 폭동 사건을 조사했던 리즈 체니 하원 의원 등이 선제 사면된 것을 언급하며 그들은 유죄로 매우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것은 자신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자 통합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하는 등의 낙관적인 용어를 사용한 고상한 연설과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관련 사안에 침묵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는 취임 후 6개월 이내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임무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동시에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날 두 번째 취임식과 함께 트럼프 시대의 출범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선 투표율이 지난 4년 전과 비교해 높았고 상원과 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했다며 트럼프의 입지가 훨씬 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역임한 션 스파이서가 2016년 우리가 승리했을 때는 승리 정당성에 즉각적인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번에는 환영하는 분위기며 사람들이 트럼프의 취임식에 기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2017년에는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이콧했지만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은 훨씬 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환영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맞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 협상 재개 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며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달라진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 협상 목표를 축소하고 제재 해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비핵화를 주요 목표로 유지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should remain President Trump's primary goal as related to North Korea. He can talk to Kim Jong-un about many different topics.
스나이더 소장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경우 동맹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제47대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대북 외교를 주요 업적으로 거론하며 북한과 정상 외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브루스 크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비핵화는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정책일 뿐 아니라 11개의 UN 결의, 미국의 2022년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 등 법적 요구 사항이며 비확산 조약에 따른 미국의 오랜 정책과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is not only long-standing US policy, but it's also the legal requirement. Of 11 UN resolutions, as well as US legislation.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비핵화 최종 목표를 포기한다면 인도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는 물론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오랜 공약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고 핵개발을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도 무기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트럼프 1기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대북 협상에 임할 때 주의하라는 점을 먼저 말하고 싶다며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후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My first word would be caution that things have changed quite dramatically since the failed
이어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가장 큰 변화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협상 안건에서 제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에 접근할 때 현실적으로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며 위협 감소 조치를 논의하거나 소통 채널을 만들어 도발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몇 가지 작은 목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직접 핵 협상을 했던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해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유지하고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북한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 등 미국이 궁극적으로 협상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ltimately, showing that we're prepared to negotiate with them. We're prepared to do intermediate.
미국이 중간 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핵물질 생산 중단에 상응한 제재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북한이 협상에 흥미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나름 목표가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도 협상장에서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바로 비핵화 과정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도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면서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압박과 고립,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eans by which we have to stop this program continue to be, you know, pressure and isolation and efforts to try to bring North Korea back.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방어하며 격파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군과 동맹군의 군사력과 미사일 방어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김정은에 대한 선언적 발언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전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선언적 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서는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미군 태세를 축소하는 논의를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한국의 정치 지도부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억지력과 방어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적대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정치적 전쟁, 협박 외교, 첨단 군사력 개발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hostile policy to dominate the Korean Peninsula. And you know, it is trying to do that through three ways.
따라서 미한 군사적 준비 태세가 모든 대북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하는 것은 괜찮지만 김정은의 의도와 그의 정치적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이 어떤 합의를 하든 간에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적대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고위관리들은 한국이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미한일 3자연대를 소홀히 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정책적 간극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국과의 밀착을 시도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약화된 억지력을 회복하고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의 가치를 중시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1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와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선임 고문의 대담을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 외교정책의 접근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를 고립주의나 동맹경시로 치부하는 비판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카라파노 선임 고문님.
Well, no is a simple answer. And you don't have to believe me. Just look at the first four years of the president's administration.
간단한 대답은 아니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4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모든 동맹이 더 강해졌고 미국은 고립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도널드 트럼프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유사점은 놀라울 정도로 뚜렷하지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두 사람의 성격과 소통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1980년대 뉴욕 부동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시기에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롤 모델을 찾았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은 외교정책,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그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는 레이건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신념이었죠. 자신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계에서 존중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핵심 이익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보수주의 진영에서 두 사람은 지금도 보수주의의 지도자로 평가받는데요.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선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지만 그들 모두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점은 미국 헌법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최고 사령관으로서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근본 목적은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란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매우 일관되게 행동했고 그의 조치들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했습니다. 이를 이 지역에 적용해보면 한국과 일본은 냉전 이후 아시아에서 미국 동맹구조의 중심축이었죠.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대통령이 이러한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과 그 나라들이 미국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의 발언, 정책, 협상 방식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카라파노 고문님,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주한미군 철수를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게 동맹을 훼손한다고 생각했는데요.
The president likes to get people's attention. And so he will often say things which are intentionally provocative in order to say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어라고 말하려는 거죠. 그의 많은 발언이 이런 맥락에 속하죠. 최근에도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말했죠.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와인스타인 석자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머신, 미한연합훈련을 워게임이라고 말하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단순한 수사일까요? 아니면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은 뭘까요? 그는 미한 동맹을 믿고 있습니까?
The president absolutely believes in the U.S. ROK alliance. It's clear he understands that it's important. It's critical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 It's also critical.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동맹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는 미한 동맹이 중요하고 북한에 대항하는 데 핵심적이며 중국의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는데도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가 첫 임기 때 실망했던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묘한 균형을 잡으려고 했죠. 그는 김정은과 협상문을 열어 비핵화를 이끌려 했고 동시에 한국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카라파노 고문의 말처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미국의 억지력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지력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지난 몇 년간 약해졌죠. 중동,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신념은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위해 이타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국은 명백히 K-POP과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국가입니다. 또 놀라운 자동차 산업과 통신 산업,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보유한 주요 경제 강국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동맹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라파노 고문 말처럼 대통령으로서 주의를 끌기 위해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동맹과의 관계에서 더 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심각한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것을 자주 언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끝까지 이걸 할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는 명확한 전략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때때로 바뀔 겁니다.
와인스타인 석자님, 트럼프 1기 때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율 부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북한과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체결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미한 간의 조율 부족 문제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I think it came from Seoul, period. I think we had a team of experienced experts who knew South Korea well. We had a president in
저는 그것이 전적으로 한국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을 잘 아는 경험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 대통령은 햇볕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훨씬 더 빨리 추진하고 싶어 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열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화염과 분노를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에서 동맹과 적대국을 단합시켜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끌어내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 속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뤄졌죠. 바이든 행정부가 한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었죠. 따라서 그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봅니다.
와인스타인 석자님, 바이든 행정부는 카라파노 고문님,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대중전략에서 보조를 맞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려면 한국의 대중국 입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Yeah, well, the first thing I'd say is the key to gain the president's trust and confidence is to be able to engage with him constructively.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와 믿음을 얻는 열쇠는 그와 건설적이고 존중하며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진행자의 첫 질문에서 언급된 표현은 문제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대해서요.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인지, 그저 겁을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하려는 것인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둘 다 아니고 그 중간쯤에 해당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니 내게 정말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그의 발언을 무시해선 안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심각한 대화의 시작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의 축복과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고 도발적인 말을 한다면 그건 당신 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의 경우 내가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린란드를 관할하는 덴마크 정부가 재빨리 알아챈 것은 이것이 아주 대단하단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진지한 논의를 할 기회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소통할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와인스타인 석자님,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일 간의 전례 없는 공조를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꼽는데요. 독자적 행동을 중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3자 협력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길까요?
Yeah, first of all, President Trump brought back the Quad when he was president. He and Shinzo Abe and Prime Minister Modi worked to bring it back. So he's not simply a unilateralist.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쿼드를 부활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이걸 되살렸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일방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로 미한일 3국 동맹에 대해 정기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시는 동맹관계가 실제로는 그닥 좋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는 국가안보 보좌관들에게 한국과 일본 담당자들과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독려했습니다. 동맹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 삼각공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엔 이를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때문이었죠. 또 한일 사이 이견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연대는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많은 것이 한국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실권하고 역사적 갈등과 집단적 기억을 다시 꺼내드는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면 삼각공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와인스타인 석자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북 강경파이고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는 2022년 대북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고위 보좌진들이 북한에 대해 회의적이고 강경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영향받지 않을까요?
Absolutely. Look, the president is someone who enjoys getting information from a wide variety of sources. But at the end of the day, he is the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결정권자죠. 그가 결정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이 오버로포스에서 그에게 브리핑하겠지만 결정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는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할 겁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장의 조언을 듣겠죠.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은 강경한 방향으로 유지될 겁니다. 카라파노 고문이 언급했듯이 북러 동맹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상황은 이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서 얻을 것이 거의 없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질 겁니다. 미국은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고 북한을 다시 봉쇄하려고 할 겁니다.
와인스타인 수석자님,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 안에서 야당은 윤 대통령이 중국, 북한,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 법안에서는 대북정보 캠페인과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미국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이 미한동맹과 일본과의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협력 의지가 달라질까요? 한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향후 4년간의 미한 관계에 중요한 요인이 될까요?
I think it has to be, for better or for worse. If the new government comes into South Korea and decides it wants to rupture with the US,
더 좋아지든 더 나빠지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한일 3자 연대를 단절하려고 하면 또 중국과 더 친해지려고 하고 새로운 버전의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는 두 나라 간, 두 정부 간 정책적 차이를 더욱 심화할 겁니다.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물론 동맹이 미국에 덜 중요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동맹이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급하신 여러 탄핵안에 담긴 주장들은 확실히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일이었고 트럼프 정부 역시 한국 정부가 하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정책적 차이가 있을 것이고 관세 문제를 다루는 걸 더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무역 문제를 다루는 것도 더 복잡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솔직히 더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와인스타인 석자님, 한국과 미중 사이의 협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대중 정책 협력에 있어서 미한 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There could be significant differences on cooperation and over China policy, certainly that are going to be a challenge. It was very welcome that
대중정책 협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건 도전 과제가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이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운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죠. 이 전략 자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판단해서 중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초점은 중국이 야기하는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는 데 있고 동맹들이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와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선임 고문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VOA 라디오를 통해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투데이 2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